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밧들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릎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더러움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외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의미로운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는 말씀에서 어긋나고 빗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자유로 해석하여 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참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루디아에게 사도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열어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깨닫고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보편교회 성도들이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죄로 인한 저주가 더 이상 없는 곳, 에덴 동산과는 달리 뱀이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악의 세력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곳, 바로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일 것입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 두 측면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불연속성이라는 이 말은 죄와 완전히 단절되고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불연속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사역과 전혀 무관치 않다라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이곳은 영원토록 우리가 거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자소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터부시하고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극단으로 치우치게 될 때 항상 세상을 등지는 방식, 분리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남이 어떻게 살든 나는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경건하게 살겠다라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왔는데, 이런 분리주의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자의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다 펼칠 수 있는 것처럼 흔히 승리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십자군 운동 같은, 그 다음에 미국의 극단 보수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이런 욕심, 이런 것들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가 장차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그런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65장 17절과는 배경이 다르지만 하늘과 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의 총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시는,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초월자와 내재자, 내재자와 초월자, 이 균형을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체가 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을 채우고 계시면서 자신의 발을 땅 위에 두고 계시는,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분이시죠. 2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것을 가장 획기적으로 올바로 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을 만든 인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심지어 정서까지, 감정까지 가질 수 있는, 정서와 감정을 가지면 의지적 결단도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인공로봇이 있다면 그 인공로봇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 거듭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인간이 만든 존재가 자의식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피조물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갇혀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수십 년에 걸쳐서 값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성전 건축식을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거행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는데 하물며 이 전일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 만드신 피조 세계도 하나님 그분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 자신들의 상상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너는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전이 결국은 다 허물어져 버린 것은 사실은 성전 그 자체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아적인 상태에 있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그리고 복음을 계시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예표와 그림자로 나타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였지만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전 건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기를 북돋아서 결국은 제2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미신에 이끌리기가 쉽고 무엇보다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해서 마음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광대한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전에 갇혀 계실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물리적인 한계를 감안하셔서 특정 건물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인간이 만든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만드는 인간이 어떤 실수를 범하기가 쉬운가 하면 성전 건축 행위 자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런 면에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정말 70년대, 80년대 그야말로 성전 건물, 예배당을 짓는데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곳곳에 예배당 건물이 서 있는 것은 그분들의 헌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경망되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헌신과 봉사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신과 봉사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는 내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또 하나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성전에서 제사 의식을 부지런히 준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새벽 기도에, 주일 낮밤 예배, 수요 기도에 다 참여한 분들 계시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 3절 이하에서 심판 메시지가 나타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살펴보시면 특별히 3절 이하 내 내용을 보시면 심판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심판과 소망, 소망과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은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 소망과 심판,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면 본문은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65장 17절부터 25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 66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제2지상주의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제2지상주의, 열심히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말씀이 66장인데 이사야 1장에도 똑같은 유사한 말씀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스라엘 상태에 대한 심각한 심판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1장의 내용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예배는 매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진절머리가 난다. 무수한 재물을 나에게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제사를 매우 부지런히 성실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유는 예배 행위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았고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욕심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편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는 방편으로 오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소를 잡아 드린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 계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면서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대의 마음은 가장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가난하고 깨어지고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나는 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면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와 되돌아 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세요.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데 이런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자소와 태도로 나아가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큰 건물이나 혹은 화려한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식성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슨 맛깔스러운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마음은 가난하고 겸손하고 통회하고 깨어진 마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물으신 것은 이어지는 내용을 가만 살펴보시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내가 어디에 안식하겠는가라고 물으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말씀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무릎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마음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죠. 첫째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 혹은 비천한 자라는 이 말은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에 있어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짓눌리기 쉬운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은 단지 뭐 계급이나 신분이나 혹은 위치 자체가 낮은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마땅히 피조물이요 죄인으로서 취해야 될 그 삶의 자사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어디 잔치집에 갔을 때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러죠? 나중에 더 귀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저리로 내려가라 그러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처세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죠. 따라서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자신에게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주지 아니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임하시는가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임재하시는가 가난한 마음에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족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내가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느냐. 뭐 내가 어디 가서 꿀릴 게 있는가. 뭐 이런 자세와 태도든지 아니면 경건의 차원에서 본다고 해도 나는 결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배불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갖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여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개 같은 자라는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삶의 궁지로 내모세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 스스로는 그런 마음을 취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만드시니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조로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거슬러 행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찾아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가 누구였죠?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세리,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삭개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죄를 깨닫는 자, 그는 이미 더러운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마음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온유하고 그분은 따뜻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경기를 일으킨다.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공포심입니다. 예컨대 블레셋 사람들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를 모셔놓았더니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이 잘려나가고 손목이 부러지는 일들이 났죠. 그래서 매우 두려워서 재앙도 임하고 해서 결국은 술에 실어가지고 암소 술에 실어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또 총독 벨릭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자 벨릭스의 마음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 있으라. 때가 되면 부르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가진 이 두려움. 성경에 말하는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미술가들이 사도 요한을 그려놓을 때마다 미소년으로 그려놓았던 것은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스킨십이 잦았어요. 마지막 만찬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부활 승천하신 그분께서 나타나셨죠. 그때 사도 요한은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소와 태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두려웠다는 마음, 시편에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즐거워하라 그래요. 이 두려움과 즐거움의 정서라는 게 이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시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정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거의 알 수 있습니다. 덜덜덜 떤다고 하면 매우 두려운 존재로 여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막 마치 손주처럼 할아버지 어깨에 올라가고 막 상투를 만약에 빚은다면 좋아하긴 하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이 자세와 태도야말로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구원을 이룰 때도 어떻게 이룹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역할 때도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부리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때로 보면 저분이 뭐 어디 뭐 진짜 보스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카리스마 있게 막 청중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경우들을 간혹 보는데요.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자소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만 드리면 내 할 의무 다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매우 경망된 행위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고 간구해도 그것은 공허한 외침과 독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헛된 제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를 잡아드린 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을 잡아드린 것은 개의 목을 끊는 것. 개는 가장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개의 목을 끊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사야 당대에만이 아니고 포로 우기 시대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말라기 선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나를 예배하는데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미가서에도 그런 제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하 회원과 또 최소의 십일조를 드렸던 바리새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 염두에 두시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의 진정한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의식 준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의식 준수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땡 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이사야 당시 백성들은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은 갖지 못한 채 공허한 의식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일이다. 개목을 꺾는 것과 같다.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가까이 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하나님은 희생제사 자체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희생제사인데 하나님이 희생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거짓된 심령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뜻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제사 행위는 사실은 제사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육 행위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악수를 두는 도덕적 순종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또 다른 죄를 더 하나 더 붙이고 보태고 돌아오는 그런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지만 최선의 결과가 아닌 사실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고 이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3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택했는데 백성들이 택한 그것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시도는 하나님의 엄연한 진노를 불러들이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요구하신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라고 말을 했는데 유혹은 변덕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변덕스러움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것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보응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4절 이하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죠. 세상 종교는 인간의 고등한 이성과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종교적 본성에 따라서 종교심에 따라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신론 종교인 모슬렘이나 범신론 종교인 불교에 귀의한 사람들의 신앙생활 방식은 거의 예외 없이 고행, 참선, 금욕입니다. 묵주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닥다리,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지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길을 택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선물을 받는데 선물을 한 번 받을 때 자기의 기호와 성향에 맞지 않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 그래도 선물을 받았으니까 호의로 받을 수 있겠죠? 꼭 내가 안 써도 남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가족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때마다 선물을 주는데 자신의 기호와 성향에 맞지 않는 것만 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분이 나를 놀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생각, 매우 교만한 마음이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오히려 그런 방식을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인간은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매우 해피합니다. 즐거워요. 막 북치고 막 기타 치고 막 뛰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행위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런 거 다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정서가 만족되면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자세도 마찬가지고 찬송과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은 찬송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명확한 진술과 그 가사에 맞는 멜로디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5절부터 6절은 2절에서 말한 내용을 풀어 설명한 내용이에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 내용이 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는 이 표현 에스라서에 나타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나에게로 나오더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에스라 10장 3절에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만을 가리키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올바로 예배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죠.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사야와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신의 심각한 죄성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살갑게 반응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영생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우리라고 할 때 무엇이 아깝겠어요? 아까울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마음에 통해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다고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재상이나 귀족과 같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진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러들이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수치를 당할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아니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쫓아내었던 그 사람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그거죠. 그러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수단이 뭐냐? 잘 보시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봉하시는 목소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하늘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천사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 이 표현이 1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음성은 본문 6절에 나타나 있는 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봉하시는 목소리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우레 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내세워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봉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도덕적 순종과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매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이 큰 음성을 들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찬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떨리는 마음이 없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일을 이 교육자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거든요. 그냥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는 거 그냥. 자꾸 하다 보면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마치 뭐 이렇게 사무 처리하듯이 일 하나 쳐내듯이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다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대적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신을 분명히 대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처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겸손하고 더 마음이 가난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소와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 앞에 몸을 바짝 낮추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들여보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서 물리적인 방식은 아니겠지만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이런 자소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가다듬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은 좀 어떤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더 교만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가난자 유시는 진정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장차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본성과 기호를 따라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나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파산상태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갖지 아니하는 한 결코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실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주께 나아갈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특징들을 헤아려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가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진정한 복에 참여할지언정 외적으로는 참으로 열심을 내었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는 어리석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완고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또 성경의 어느 쪽을 펴든지 간에 성경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복음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사야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겸손히 주를 섬기며 그러면서도 세상의 불의와 세속성과는 싸우는 신앙의 용서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속자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속의 대상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하고 무엇을 더 원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갈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데 세상 나라를 더 많이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룩함에 대한 욕구는 더 많아지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더 많아져서 하나님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지언정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간의 아직과 교만만 살아남아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